일상에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예배당을 사모해서 올라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 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메 산골 알래스카에서 이거 마운틴뷰 이 지역에 오니까 너무 복잡하고 차도 많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문에만 듣던 마운틴뷰 교회 훌륭한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 모시고 말씀을 강론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 성경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이미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다른 각도로 증거할 때 공감이 가시면 아멘 해주시고 혹시 좀 미흡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좋은 가르침을 주시면 제가 겸손히 배우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간 동안 성경을 강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우리의 가슴에 주의 재림을 위해서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자주 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 복된 소식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설하셨는데 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는 것 같다가 또 병을 주고 병을 주는 것 같으면서 또 구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무차별하게 인류가 몰살당하는 기록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조건 믿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냥 모르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성격상 알고 믿어야 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러던 차에 제가 우리 재림교회에 있는 책자 중에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죄가 처음으로 시작된 때부터 죄가 다 없어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 글을 쓰신 분은 뭔가 알고 쓰신 것인데 그게 어떤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청년과 주고받은 이 대화를 보면서 이 대화 속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이 질문의 초점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엇을 얻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답을 하면서 말을 주고받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뭐하라고요? 지키라. 그런데 이 청년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근데 이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똑같이 지키라, 지켰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예수님과 이 청년이 주고받는 문답이 예수님이 동하고 물으면 청년은 서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이 뜻을 한번 원어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할 때 이 지키라는 테레오라는 원어를 쓰는데 계속하여 시선을 두고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할 때 이 청년이 말하는 지켰다는 것은 필라소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건 문자적인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자적인 복종.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계속해서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청년은 글자 그대로 내가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뜻으로 받아들이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바라보라는 것과는 관계없는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물질적인 어떤 이런 물리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이고는 근심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그를 보시고 눈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눈을 향하시고 그 다음에 그 눈이 어떤 눈이었냐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아가파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자신을 향하여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근심, 걱정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 마음속에 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구나. 이 청년과 예수님께서 주고받은 대화 속에 또 예수님의 그 청년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눈길 속에 영생으로 갈 수 있는 비결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던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금 힌트가 오면서 그러면 과연 죄가 생기고 죄가 없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하신 엘렌 지 화이트의 그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그렇다면 인류 역사상 한 가정만 남기고 모든 인류가 몰살당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과연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남아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9절은 당시 노아 홍수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면서 사람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형편이 몰살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와 섞여요? 사람의 딸들과 섞였다는 얘기는 복음이 혼잡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섞이면서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이건 완전히 잘못 알게 만든 겁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모든 것이 죄악적으로 흘러가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가슴 아파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가슴 아파하셨다는 내용. 그런데 그 당시에 누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임할 때 어느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없어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노아의 사적은 이라니라.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또 괜찮았어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렵다고 얘기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뭐한 자라고요? 언제 완전하다고요? 당시 세상에서 완전한 자였다. 그런데 저걸 읽으면서 제 모습을 보니까 야 이거 내가 당시에 완전한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노아와 같은 모습에 한번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동행하신 분 있습니까? 이걸 보니까 숨이 콱 막히더라고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면서 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뭐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까? 끝까지 뭐라고요?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견딜 자신이 되어 있습니까? 장로님들 견디실 자신이 있습니까? 인내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자, 쉽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어디선가 아, 견딜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연세가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견디시겠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딱 하시는 말씀이 죽기 살기로 견디겠습니다. 그런데 죽기 살기로 견딘다는 것은 말이 쉽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기 살기로 견딘다는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재림을 앞두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재림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어떻게 노아와 같은 위치에 서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이제 보면서 우리 개역 성경, 요즘 이제 개역 개정형을 쓰는데 개역 성경 이제 쓸 당시에 제가 보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다 멸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셨다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창세기 6장 8절에 But Noah found grace. 노아가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의 눈에서 grace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번역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죠? 그렇죠? 이걸 한국말로 이걸 옮기면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래서 제가 아, 이 grace로 번역된 이 원어가 무엇일까 하고 찾아보니까 hen인데 이제 grace로도 번역이 되지만 사랑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똑같은 강세가 있어요. 원어의 뜻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개념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성경의 뜻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맞자는 발견하다. 이걸 이제 고쳐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걸 이제 자 이렇게 이제 고칩니다, 그죠? 고치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더라. 근데 아까 우리가 옛날 번역을 보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제 그런 개념에서 완전히 이제 반대의 개념이 생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의. 의는 짜딕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저게 한국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는 뜻. 순전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가장 답답하게 만들었던 당세의 완전한 자, 완전하다는 뜻이 탐임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건전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좀 쉬워지는 것 같습니까? 네. 이런 개념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려 나오니까 제 마음 속에 답답했던 마음이 사라지면서 굉장한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희망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다 하락인데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뭘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이 뿜어 나오는 것을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 되니까 노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조건이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눈이 아가페 사랑의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죠? 그 청년이 자기 재물 관심을 안 가지고 만약에 그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더라면 그의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지 않습니까? 멸망받아서 아죠, 그죠? 그런데 자기를 그 가슴을 쥐어뜯는 아픔 속에 시대 소망을 보면요. 안에 있는 그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예수님의 눈에서 네 이놈 내가 세 번이나 네한테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다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겠다 경고했는데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나 괘씸한 녀석아 이런 눈초리를 보았다면 베드로가 절대 가슴을 찢고 회개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대의 소망을 보면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과 눈이 딱 부딪혔을 때 그 눈 속에서 자기를 향해서 그냥 말할 수 없는 연민의 사랑을 가지고 보는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성통곡하면서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건 100번 실패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나에게 퍼부어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갖다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퍼부어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소망과 희망과 재림을 참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3대 의인이 나오죠. 성경에 욥과 다니엘과 노아. 야고보 사도가 그런 표현을 썼죠. 그죠? 예. 마지막 때 욥과 다니엘과 노아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밖에 구원을 못할 것이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욥기서에 욥의 의인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뭐하고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알고자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관점과 포인트가 물론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오늘부터 좀 더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포인트를 맞추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중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건 좀 빗나간 얘기지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잖아요. 안식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누구와 만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죄인을 사하여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날.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날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병든 자들과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오시다가 그 안식일 날 나오면 그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고 치유받고 사함받는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집중이 안 됐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나와서 한 일이 뭡니까? 야, 저 사람 안식일 범하나 안 하나 이거 살피는 거예요. 심지어 그게 도가 지나쳐서 누구까지? 예수님까지 꼴감에 걸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에 정통하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뭐 하셨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안식일을 나오시면 하나님만, 예수님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이 나를 향해서 나를 오늘 이 안식일 여세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제 먼지 묻은 나를 향해서 퍼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날 나와서 시간, 안식일 시간 잘 지키고 안식일날 뭐 하나 안 하나 이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뭐 하나 안 하나 이거 살피면 전부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내 상한 몸과 마음을 씻어주기를 맡기고, 아니면 내 형제, 내 자매가 혹시 근심, 걱정, 서린 기색이 있으면 그 자매가 주님의 손길 속에 새로운 은혜를 받는 안식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된다면 그 영적인 분위기 속에 수많은 천사들이 임재하실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과 감동하심이 충만한 안식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사실. 자, 그래서 120년 기한이 설정이 됩니다.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의의 전파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이 지구가 땅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에 같이 타자고 권했는데 듣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근데 노아는 왜 줄기차게 12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사람 만나서 좀 전화하는데 자꾸 뺐다가게 하고 하면 좀 하다가 지쳐서 안 하는데 노아는 어떻게 120년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노아가 바라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은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고 120년에 망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이제 다 쓸어버림을 당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워하시는 사랑, 그것을 노아가 느꼈거든요. 그게 노아가 감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를 조롱하는데도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원어에는 사가르 베아드 예호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물들 다 이렇게 싣고 다 싣고 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노아가 탈출하게 됐는데 노아가 방주를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만 타고 문이 닫히면 남아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 동물과 새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저 피조물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그걸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된 마음이기 때문에 자기만 타면 이제,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 타임을 알고 계시니까 노아가 머뭇거리니까 노아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넣으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제가 강의 중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14만 4천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14만 4천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 저 악인들 다 멸망해도 좋아, 우리 이제 구원받아 가는 거야, 이런 마음가짐 가진 사람은 아무도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노아가 자기만 타면 이제 완전히 이제 저 사람들은 끝나는 줄 알거든요. 안타까워서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을, 끝의 시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And the Lord shut him in.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시고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었는가 하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나와가지고 한 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나오자마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구약시대에 단 쌓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일이나 안식일 날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도 엘렌지 와이트는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지적합니다.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중에 한 기절을 잠깐 제가 말씀드리자면,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이 세상에 현저하게 소개할 기별이다. 그것이 느전비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코테이션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그 악한 자들을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라도 구하기 위해서 120년 동안 변치 않게 외쳤고 마지막에 아무도 안 들으니까 방주에 타는 것조차도 자기는 머뭇거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님들이시여, 그러한 하나님을 이번 중안에 가슴에 새롭게 인식하시고 새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또 다른 부자가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이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요건 이제 누가복음이죠. 근데 요 앞에 성경절에 보면 부자 청년 법관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삭개오라는 사람, 우리 다 아는 얘기니까 제가 그냥 얘기식으로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니까 또 거기다 부자니까 많이 착취를 했죠, 그죠? 많이 긁어 모았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을 착취했기 때문에 그 세리장이니까 세금 적게 내려고 사람들 앞에 나가면 굽신굽신하지만 지나고 나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던 차에 청년 예수란 분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문득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리니까 계산이 빨라가지고 쫓아가서 저 앞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으면 지나가실 것이다. 올라가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거기 오셨죠. 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잖아요. 거기다가 난데없이 그 음성이 들리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보는 성화 달력에 있는 아주 거룩하고 근엄한 모습의 예수님이 얼굴이 쳐다보면서 아주 엄숙한 거룩한 음성으로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삭개오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그 눈에서 자기를 향해서 바라보시는데 자기가 평생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랑이 담겨있는 눈길을 보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정다감한 음성. 근데 삭개오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내려왔다고요? 급히 우다다닥 내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엄숙하고 거룩하게 쫙 얘기했으면 삭개오가 아마 조신하게 조심조심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고개를 조아리고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급히 내려와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모습 아닙니까? 그 원어는 아주 유쾌하게 되다. 아주 막 상쾌하고 유쾌하게 되다 어쩔 줄 몰라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셨다. 그러면 그 병자가 일어나가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예수님은 어젯하게 폼만 잡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뻐서 같이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 70인 제자를 내보낸 기사가 있잖아요. 제자들이 갔다가 와,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기뻐하는 모습이,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카라라는 원어를 쓰는데 이 유쾌하게 막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은 그냥 예수께서 기뻐하셨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모습의 그 성경 원어가 아갈리아오입니다. 그건 미친 듯이 기뻐하다.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막 미친 듯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내려와서 즐거워하고 삭개오 막 즐거워할 때 예수님도 함께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을 접하고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희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보면 그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우고 뭐 기쁘게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복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쁨이 있어야 예수님 재림도 기다려질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전혀 없이 계속 뭔가가 무거운 짐이 되고 계속 다른 사람들만 봐주고 즐거움이 없으면 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이런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아, 그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기다려질까요? 기다려집니다. 그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죠? 복된 소식.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갈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근데 그 집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죄인, 만인이 다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는 죄인이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예수님이 뭘 시킨 게 아닙니다. 그죠?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옵. 아까 부자 청년 법관은 예수님께서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 그 다정다감한 사랑의 음성에 접하고 나서는 자기가 그냥 예수님 앞에 서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님이 뭘 요구하거나 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이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 4배 갚는 것은 십계명을 범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율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남의 소나 양을 한 마리 훔쳐서면 몇 마리를 갚게 되어 있습니까? 4마리. 그 자기 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 삭개오가 바로 노아의 삶으로 바뀐 거예요. 순진하고 정직한 삶으로, 진실한 삶으로 바뀌어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유대 전승에 보면요, 삭개오가 이날 이후로 길에 갈 때 큰 자루를 메고 다녔대요. 유대 기록에 보면요. 그 자루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돈. 하도 착취를 많이 해가지고 일일이 기억을 다 못하니까 길에 다니다가 만나면 야 자네 이리 오게 하면서 꺼내서 주고 그렇게 다녔는데 항상 싱글벙글하고 다녔대요. 싱글벙글하고 기뻐가지고. 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오늘 짧지만 간략하게 살펴본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신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복음의 주제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인데 그 아는 것이 기노스코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마리아에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때 쓴 단어가 기노스코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만나가지고 노아처럼 그 사랑의 눈길, 삭개오처럼 비록 내가 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저 유대교를 배신하고 저 이단 그리스도교 믿는 저것들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가다가 다메섹 노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 죄가 가득 찬 사도바울 살기 등등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도 듣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사울을 책망하는 음성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심히 고생이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에 접하면서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 흉악한 사울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남긴 성경의 기록이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가장 크냐고 막 싸우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고 경험하고 십자가 후에는 성경에 기록한 것들이 다 그겁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안 오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심판날을 앞두고 심판날 앞에 우리가 담대히 서는 비결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원한 복음의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시작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 재림 신자들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고 느껴야 될 아주 귀중한 진리들을 순차적으로 제가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걸만 보고 이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역사상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교회 편지. 자, 라오디게아 교회 행편은 우리가 다 아시는 바처럼 어떤 행편입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런 사람을 현대 의학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정신병자입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벌거벗고 가려고 가나고 눈 멎는데 알지 못하고 자기는 부자처럼 부자 실제 정신병자들이 잘 몰라요. 제가 옛날에 했던 게 청년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귀신 들렸다고 이제 돼 있는 청년인데 이 청년은 정신이 헷가닥 가지고 낯을 가지고 사람 세 명 목을 쳤어요. 세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잡혀 들어갔는데 정신이 이상하게 돼 가지고 감호소로 정신병자분이 감호소에 갔다가 세상에 나온 사람. 또한 청년은 집안이 대대로 미신 믿고 하는 집안인데 여기도 여기는 조금 그래도 귀엽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항상 싱글싱글 웃어요. 근데 이 두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동시에 정신병원에 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한 녀석이 저한테 와서 상대방 없을 때 저한테 야, 그 있을 때 정말 저 같이 있었는데 정말 저 제정신이 아니고 돌았다고 옷 벗고 난리치고 또 이 친구는 와가지고 저 친구 없을 때 와가지고 저기서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하고 했다고 자기는 다 정상인 줄 알아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은 어느 교회 소속이십니까? 예, 우리 다 라오디게아 교회 소속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권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진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처방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사랑받은 분들은 혹시 주변에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대책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좀 처방을 잘해서 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죠? 예. 자, 조금 더 살펴보면 뒷기절에 보면 무릇 내가 뭐하는 자를요? 사랑하는 자를. 저 정신병자 같은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뭐하신다고요?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선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부어주는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비를 내리되 의인들이 사는 데만 내리고 악인들에게는 안 내려주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니죠, 그죠? 의인과 악인이 구분 없이 다 공평하게 비를 내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사랑과 자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 무궁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지 않고 비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게 뭐냐? 세리들도 그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처럼 너희도 근데 자비는 뭐냐면 그 사랑이 악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품성이 자비입니다. 그게 산상보훈의 그 메시지예요. 그 무궁한 사랑이 악인을 만났을 때 자비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이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혹시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좀 악하고 나한테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나에게 쏟아부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자비라는 형태로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이게 이 정신병자 같은 교회를 향해서 처방을 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니까 이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을 내라라는 것은 뭐냐면 젤로라는 원어를 쓰는데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원어는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에요. 그 사랑이 없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처방을 주신 거예요. 왜 처방을? 이 처방을. 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진리의 교회 맞습니까? 맞죠, 그죠?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재림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누구를 가장 잘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특권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처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오면 사랑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부족한 것 같습니까? 마운틴뷰 교회는 충만한 것 같는데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진리를 깨닫고 개혁을 해서 들어와서 다니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 교회는 이상해 좀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처방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방을. 자, 여기에 블레포.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경험으로 알다, 마음의 눈으로 보다. 뭘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에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은 엘렌지 화이트 이 불로 연단한 금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약을 사서 마음의 눈으로 경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이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누구의 사랑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의 토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처방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할 때 이 사랑의 원어가 필레오로 썼는데 이게 친구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별명을 하나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 친구 아브라함, 내 벗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자꾸 인도 안 받아가다가 드디어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리면서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제물로 바치기로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 아브라함. 다윗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많이 했죠. 범죄 많이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고범죄도 저질렀지 않습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왕궁에 올라갔다가 군사들은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 부하 아내를 갖다 탐내서 범하고 임신하니까 사실 숨기려고 그 남편하고 휴가 와가지고 동침하게 만들고 그 실패하니까 부활시켜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별명을 뭐라고 붙여주셨어요? 뭐라고 붙여주셨습니까? 다윗이 그 죄를 나단이 지적한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내 벗 아브라함.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 법관처럼 문자적으로 맹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바르게 깨닫고 거기에 감흥되는 것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성품별화입니다. 그냥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 불교 신자나 어느 사람들이나 다 아는 그런 이런 이 도덕적인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거는 포함이 되겠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에 동화되는 것이 성품변화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하겠노라? 친구로 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인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되면 친구와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역한 친구들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그런 믿음의 축복들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깨닫고 그렇게 깨닫고 보면 야, 내 옆에 앉은 야, 이 집사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이 이 집사님을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한다. 그런 눈으로 내가 그 집사님을 보면 그 집사님이 함부로 보일까요? 그 집사님, 내가 너의 정말 사랑을 나눠줘야 될 대상을 볼 겁니다. 좀 잘못하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처럼 한탄하고 근심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줄이면서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에게 변함없으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에도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퍼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충만한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기쁨 중에 주를 영접하실 수 있는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